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이렇게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5월 첫주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를 제대로 못하니까 뭐 여러 면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건강이 참 좋은 사람인데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도 건강이 막 깨어지는데, 한 번은 막 혈압이 거의 180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약을 지어 먹으면서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마만큼 나를 편안하게 했구나. 이마만큼 나를 위로하고 격려했구나. 저는 5월 첫 주일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 믿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위로하신 하나님, 그분이 진정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공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에는 비하인드라고 하는 말이 있죠. 또 야사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또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주연 배우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어떤 훌륭한 배우가 캐스팅 되었지만 사양함으로 그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만 그 영화가 큰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얼떨결에 그 역을 맡게 된그 배우가 크게 유명하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상도 받고 했던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한 음식이 나오게 되죠. 짜파구리라고 하는 그 음식이 뭔가 봤더니 어느 회사에 나온 두 식품을 이렇게 합성시킨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식품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그 회사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게 되었다. 목적은 이거였었는데, 이일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되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것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자스민이는 그 튀니지에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이듯이 국화인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은 누구도 몰랐더랬죠. 모하메드 부하지지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대학까지 나왔지만 제대로 직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점상을, 이 과일을 파는 노점상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경찰에게 걸려가지고 무허가 과일 노점상을 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는지, 그리고 모든 재산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러던 이 젊은이가 그 나라의,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 청사와 같은 거예요. 그 앞에서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분신 자살이 그만 사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사망된 그 청년의 사진이 또그 환경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면서 당시 가난과 독재와 부정부패로 고통받던 튀니지 국민들의 마음에 시위의 불길을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이 튀니지의 민주화 혁명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옆에 있는 리비아가 그렇게 되고 또그 옆으로 나가서 뭐 예멘이라든가 이집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게끔 민주화 봉기가 불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거기에 와엘 고민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던데 막 여러 군데서 이렇게 민주화 바람이 불때이 사람도 자기의 SNS를 통해 가지고, 근데 정부가 그런 것들을 막 차단하려고 그랬지만 이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을 막지를 못했었나 봐요. 그때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자기 그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면서 그것이 플랫폼이 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전해지는 영향력들이 이집트의 민주화 바람을 그리고 독재 세력을 몰아내는 성공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되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라 치면은 1978년 9월 28일입니다. 263대 로마 교황으로 즉위를 했던 요한 바오로 1세가 즉위한 지 33일 만에 서거를 하십니다. 사실 교황으로 즉위해서 33일 만에 서거하시는 분, 이분이 아마 1번인가 첫 번째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런 교황이 없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고, 특별히 간만에 이태리 사람으로 교황이 되었기에 이탈리아의 슬픔은 더더욱 컸습니다. 장례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교황이 그 짧은 임기 동안에 썼던 일기문이 공개가 되는데, 그 일기문이 많은 사람들의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특별히 노벨상위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가 이 교황의 짧은 기간 남긴 이 일기를 보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해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사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으로 정해졌는데, 이 일기가 큰 방향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바꾸게 됩니다. 바꾸면서 수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인도 빈밀굴에서 45년간 사랑의 선교회를 이끌었던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1979년 10월 7일 날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교황의 짧은 그 재임 기간 동안 남긴 일기가 이처럼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그해에 지미 카터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중동 평화협정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듯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말 알잖아요.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베나임 맥킨 수상을 이 캠프 데이비드 그 별장으로 초대를 해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것도 큰일이었었는데, 그 당시는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었죠. 소련과 제2차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맺게 됩니다. 당연히 이분이 노벨 평화상 뭐 당연히 받을 만하죠. 그런데 교황의 서거로 그분이 남긴 짧은 일기가 노벨 수상자를 바꾸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후 20년이 지난 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이렇게 뭔가 조그만 일이 더큰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게 되는데, 그때 테레사 수녀의 기록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어요.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나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는 금번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보내면서 저의 건강도 이상이 생겼지만,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떠실까? 5월 첫 주일 우리가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면서,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목사인 저는 어떤 말씀으로 위로할 것인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사태가 우리의 지금의 형편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이것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가? 저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힘들고, 너희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고, 너희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너희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후 40장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나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외치는 음성이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 이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들렸던 것은 나 또한 작금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영적인 이런 디프레스가 나한테도 왔다시피 아마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지 않겠는가. 아, 이분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이분들을 위로해야 되겠다. 이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소망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그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건강의 이상도 오고 정신의 이상도 오고 정서적으로도 이상해지고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으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는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이 백성을 위로라,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위로함을 받으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빵이 있으면 위로가 될까요? 우리의 직장이 견고하면 위로가 될까요? 아니, 우리의 건강이 제대로 돼 있으면 위로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이와 같은 국면들을 잘 슬기롭게 이겨나갈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들 또 교회들 보면 다 그런 생각이고 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기업하는 분들도 많고 정치하는 분들도 많고 또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 이 땅인데 특별히 지난번 그 마스크 사태 때 우리 국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우리야말로 이젠 선진국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얼마나 많은 정치하겠다고 하는 분들, 이력서들 이렇게 봤더니 보통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사태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용기 있게 신바람 나게 한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삶의 의미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저의 주관은 이 강단에서 정치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 또 주관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 빚, 즉 국가 부채가 60%가 돼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남의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어려서부터 봤어요. 그래서 빚지고 살면 안 된다, 빚지면 못 산다, 이게 어려서부터 가졌던 생각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어렵게 뭐 여타 목사들은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인 것은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가 그렇게 가면 어쩌란 말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 살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하는 겁니다. 했더니 어느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은 국가 부채가 뭐 200%가 되고 미국은, 여러분 우리가 일본과 같지는 않잖아요. 미국과 같지도 않고요. 일본은 그 부채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요. 미국과 같은 나라는 그래도 돈을 찍어낼 수 있잖아요. 내년도 국가 부채가 888조 7천억이 될 거라는 전망을 보게 됩니다. OECD 국가 중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네 번째로 올라 있고요. 연 11.5%의 증가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런 경제적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나 조금 이해가 되는 건 있어요. 건전성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건전성,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기초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뭐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아니하면 뭐가 우리의 삶맛을 돋굴 수 있단 말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같이 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네. 여기서 중요한 게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게 나타날 거래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거래요.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600년 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그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뭐가 될 수 있을까? 바벨론에서 벗어나고 애굽의 영향력 가운데서 벗어난다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풀리면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적, 군사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모든 육체가 그것과 함께 할 때, 또 그것을 보게 될 때,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된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600여 년 전에 말씀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된다고 한 그 실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되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된단 말입니까?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격려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분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간단 말씀이죠. 저는 교회 목사이니까 앞으로 교회가 코로나19 이후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런 예측들을 해요. 수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특별히 구조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환경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다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가지 주제가 뭔지 아세요?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무엇으로 돌아갈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 길만이 살 길이라 하는 거죠. 전 또한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배자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자로 돌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목동제일교회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끔 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소망하신다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적지 않지요. 그러한 상황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면서 마지막에 표현한 것이 뭡니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거든요. 이 신앙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맞아, 그때가 그런 의미 있는 해였었지. 맞아, 그때가 그런 의미가 있었지. 맞아, 그때가 그런 의미가 있었지.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것도 의미가 있었고, 저 비전을, 그리고 이 본관, 그리고 성도들이 그 400명을 넘고, 500명을 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때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고, 교육자들과 우리 이렇게 돼서 저쪽으로 옮겨, 그때 한번 파티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던 게 엊그제 같아요.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해는 언제인가? 교계적으로 중요한 해는 언제인가? 봤더니 2007년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2007년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한 주간 동안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그 집회의 제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100년 전에 있었던 평양대 부흥성회를 기념하면서, 100년이 지난 한 해잖아요. 1907년 1월 7일이 평양대 부흥성회의 시발로 보니까요.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그때 우리나라에도 이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부세요. 성령의 바람이여 저희를 인도하세요.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세요. 얼마나 많이 엎드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강사로 오셨던 고옥하는 목사님, 참 존경하는 분이고 지금도 그분의 설교가 그리운데, 그분이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절규하듯이 설교한 것이 기억이 나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답한 일은 우리 힘으로 회개가 잘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회개가 잘못된다는 것을. 입으로 잘못됐다는 말은 수없이 할수 있지만, 죄를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돌아서는 거룩한 결단은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세상 앞에 새 옷을 갈아입으려면 성령께서 회개할 힘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결단을 할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할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100년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성령의 불, 회개의 영을 다시 부어달라고 힘을 다해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피를 토하듯이 설교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시국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고 무슨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만나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필립 얀 씨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책에서 있는 내용을 헨리 나우엔이 인용을 했어요. 그 내용은 헤밍웨이의 단편인데, 그 단편의 배경은 스페인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한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아들은 늘 아버지를 향해서 뭐 저런 아버지가 있는가? 뭔 저런 아버지가 있는가?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못된 돈 받나?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될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서로 관계가 안 좋던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으며 가출을 합니다. 마드리드로. 집을 떠난 아들을 아버지는 생각하면서 가슴이 메어집니다. 집을 나가다니, 애비를 버리고 가다니, 저런 못된 돈 받나?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다 마침내 아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화해하기로 결심을 하고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였어요. 파코야, 모든 것을 용서한다. 그러니 오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그 광고를 일간지에 내고 기대가 컸겠지요.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안 오면 어찌하나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런 마음을 갖고 약속된 날, 시간, 장소에 이 아버지가 갔더니 이게 웬걸?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와 있는지. 해밍웨이는 이렇게 적었어요. 한 800명 되는 파코가 아버지가 용서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왔다. 그 파코가 뭔가 봤더니 그 당시 우리나라에 뭐 영희, 철이 이러듯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와 화해를 못한, 또 아버지가 용서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 호텔 앞에 왔다는 겁니다. 이 해프닝을 통해서 해밍웨이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동시에 용서와 화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인가,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소설에 나오는 파코가 해밍웨이 자신이었어요. 해밍웨이는 자라면서 부모님의 갈등이 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가 음악 선생이었었는데 너무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아마 그 나라도 그런가 봐요. 여자들이 잔소리하면 되게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바깥으로 이렇게 돌다가 그만 집을 나가세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어머니가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해밍웨이를 자기 마음대로, 남자아이인데도 자꾸 머리에 핀 꽂고 막 이렇게 꾸밉니다.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나 엄마가 그런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라면서 견디고 견딥니다. 그러다가 이 해밍웨이가 엄마를 떠납니다.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하던 것이 기억나고 자기에게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 해밍웨이가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핑계를 이렇게 댔습니다. 내가 아직 노인과 바다를 탈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수 없다. 그러면서 얼마의 돈은 보내지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와 같은 작품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까요? 이것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믿음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 안식으로, 위로로 채워지기를 소망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가 나가서 그렇게 살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될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후부터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마도 그가 떠났다고 하는 그 지점을 향해서 눈길을 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상거가 아직 먼데, 아직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그림자와 같은 형틀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때 그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어서 오너라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죄를 지은 내가 어찌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수 있을까요? 아버지, 저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 생각해 주세요. 머슴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아들인데 누가 너보고 종을 하라고 하더냐? 누가 너보고 머슴을 하라고 하더냐? 너는 내 아들인데. 신하들을, 종들을 부릅니다. 잔치를 베서라라고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염치가 없지만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풍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그분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위로가 될수 있다 하는 거죠. 가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뻔뻔한 것 같다고. 뭐 잘못하면 또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또 잘못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게 뭐 그런 게 어딨냐고.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넓은 품을 여시고 나를 맞이해 주시는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찌 사람들의 넋두리에 우리가 박수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참회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암브로스 감독의 설교를 들은 후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받아주신 것을 깨닫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나 하나만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하시니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품어 안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 귀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해주는데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거기만 먼저 보면 예비하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 준비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자세를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예비해야 될까요? 4절에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드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기를 소망하신다면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높은 것을 낮아지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높은 것이라고 하는 게 뭘까 묵상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스스로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그 긍휼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의를 강조했어요. 스스로 잘났다고 그랬습니다. 뭔가 자기가 뭐 하면 다 쟤는 안 했다는 거죠. 쟤는 저기 저 뒤에 있는 저 세리는, 저 뒤에 있는 저 가난한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하다고. 죄송하지만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높은 것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낮아진 것은 뭐예요? 도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낮아졌다고 하는 게 뭘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해 보면 낮은 자존감입니다. 나는 뭐 교회에서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나는 뭐 하나님께 뭐. 여러분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체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체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셔야 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란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나는 뭐 배움이 없어. 나는 신분이 어때. 나는 과거가 절대 절대 절대.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과거를 묻는 분이 아니세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나는 예전에 이렇게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지었더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들을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 그래서 교만화도 안 되지만 너무 영적인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데 부족해요. 또 하나는 첩경을 곱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첩경을 곱게 하라고 하는 말이 뭘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성향, 어떤 사람은 저런 성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굽은 마음이 있고 갈고리 같은 마음이 있고 편견이 있고 오해가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곧게 할 때만 성령이요, 성령이요, 임재하셔서 저를 지배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 예배로 승리케 해주세요. 저는 특별히 근자의 예배에 대한 강조점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배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지어보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이야말로 위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제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여러 면에서 깨어지는 게 많아요. 비틀어지는 게, 퉁그러지는 게 많더라고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올 거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위로를 얻으시고 주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복될 것이고요. 건강도 회복될 것이고 신앙도 영적으로도 주님의 교회도 옳게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크게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다시 한번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내 삶을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